잠시만요. 예, 찾았습니다. 예, 민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 16절에 28절 제목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다라는 겁니다. 25절에서 17장 25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언 반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투덜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뭐 통치나 뭐 그런 방법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아론만 뭐 사제를 해먹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느님이 지팡이 다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싹이 나면 지팡이의 주인이 이제 진정한 사제다 지도자다 해가지고 했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많은 수가 하느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 집안의 통치, 아론 집안의 사제직의 그 연계를 정당화시키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계약의 궤에 그 들어간 지도자의 지팡이. 그러니까는 그 증언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으라라는 말은 그 계약의 궤 안에 궤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돌판이었죠. 그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었는데 그 증언판 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것은 계약의 궤 안에 아론의 싹이면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두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계약의 궤에 들어간 이 지도자의 지팡이가 왕가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렇죠? 유다 집안의 지팡이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다라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백성의 진정한 지도자가 보십시오. 그죠? 왕족이 아니라 레위인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다, 뭐 솔로몬, 뭐 다윗 이런 왕들이 난 유다 지파 거기 고사 그 지파의 지팡이를 계약궤에 넣은 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아론 사제 지팡이를 계약의 궤 안에 증언판 옆에 두었죠. 이것은 레위 지파가 바로 이 핵심 지파라는 게 단지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이 행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이 계약의 궤 안에는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증언판, 그 돌판 하나,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싹이 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증언판, 돌판,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만나가 그때 한 홉이었나 하여튼 한 오메르를 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계약의 궤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탈출기 16장 33절에서 34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그 안에 만나 한 오메르를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하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언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궤 안에는 돌판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한 항아리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럼 이게 뭘까? 그죠? 계약의 궤 안에다 이 세 가지를 넣어놓았다는 건 이 세 가지가 뭔가 중요한 의미를 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나는 아마도 의식주의 상징이죠. 한 민족이 이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룰 때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의식주, 현대말로 치면 경제 정도가 되겠죠.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백성의 지도자, 통치자, 그죠? 행정부 정도 되려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행정을 담당하는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증언판은 공동체의 규칙, 뭐 입법이나 사법 정도가 이 돌판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립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상당히 지금 현대 어떤 그런 정치 조직과 민주국가에서 가진 정치 조직과 이 만나 한 항아리 그리고 지팡이, 이 증언판이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것. 그것들이 다 하나의 상징을 띠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즉 하느님은 백성에게 이 백성이 민족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내려두셨다. 통치자도 내려두시고 법도 하느님이 내려주시고 먹을 것도 하느님이 내려주시고 그럼 필요한 거 없지? 필요한 한 가지 있죠. 땅이죠. 약속의 땅은 그죠? 그 세 가지의 근본이 되는 최종적인 땅을 이제 마지막에 주시는 거죠. 먹을 것 담아놓고 규칙 담아놓고 지도자 줬으니 이제 땅만 찾아라. 최종적인 땅까지.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를 그 안에 담아두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20장 2절에서 13절 므리바의 물입니다. 물이 광야에서는 언제나 물이 중요하죠. 이 물을 찾다가 물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몸이 약한 사람들, 물을 마시지 못하고 얼마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을 찾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광야에서 20장 11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백성들의 불평이 주기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살기 힘든 곳이니까요. 뭐 불평이 안 터져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하느님이 물을 주셨는데 모세가 승질을 낸 것인지 왜 매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한 건지 의심이 든 것인지 바위를 두 번 쳤다라고 하죠. 조금 전에 제가 읽었죠.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 치자. 한 번 치고 친 게 아니라 치고 이 하면 한 번 딱 더 친 거죠. 뭐 승질을 낸 거죠. 그러자 12절 하느님이 이 쫀쫀하신 하느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죠. 12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가 두 번 치지 않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 한 번만 치면 될 걸 왜 두 번 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 바위를 두 번 내리친 이 사건이 모세가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모세도 구세대가 되는 거죠. 민수기에서 첫 번째 인골조사와 두 번째 인골조사, 모세는 두 번에 다 걸쳐서 있긴 합니다만 하느님은 모세를 그 첫 번째 인골조사의 세대, 광야에서 죽을 세대로 그 지도자를 묶어주시죠. 자, 이제 아론도 죽습니다. 세월이 제법 지나는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말미에 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세월을 명시적으로 숫자로 표시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20절에서 29절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은 결국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첫 번째 대사제였던 아론이 광야에서 모세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민수기에서 아론이 죽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너희가 므리바의 샘에서 나의 분부를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세월이 그리 지났는데도 하느님은 이렇게 네가 바위 두 번 쳤잖아. 그걸 기억을 꼭 하시고 아론 너도 못 들어가. 너도 그때 나한테 거역했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서 아론도 구세대로 집어넣으시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죄에 대한 벌처럼 보입니다만 아론과 모세가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한 건 겉으로는 죄의 대가인 것처럼 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들의 임무가 거기까지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이 이야기를 후대의 어떤 신명기적인 신학으로 구약의 신학으로 덧칠하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로 나타내어진 것이고요. 하지만 이 신명기적인 신학의 덧칠을 벗겨내고 보면 1세대의 지도자였던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그 1세대와 자신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왔던 그 세대와 자신의 세대와 함께 광야에 묻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겠죠. 자기만 약속의 땅에 쏙 들어가고 자기가 이끌고 왔던 백성들은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갔는데 자기만 거기 들어가는 건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좋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과 그 자기가 이끌었던 본민족들과 본세대와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상적인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걸 신명기적인 신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복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 표현대로 모세와로는 그 자신의 어떤 역할을 그 약속의 땅으로 연장시키지 않고 새로운 세대에게 기꺼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그 다른 대사자에게 아론의 아들에게 그 사제직과 지도자직을 기꺼이 넘겨주고 자기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1장 4절에서 9절 뭐 유명한 구리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이야기죠. 광야에서 백성들은 다시금 불평합니다. 40년 동안 불평할 수밖에 없죠. 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또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다 죽여버리려고요. 또 모세가 간청하자 하느님이 이런 대책을 주시죠.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많은 해석을 낳는 구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공생활 기간에 이 구리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3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구리뱀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연계해서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구리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당신이 십자가 안에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리뱀을 보고는 육신의 생명을 건졌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는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쨌든 이 구리뱀이 신약으로 연결돼서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구리뱀 자체로도 구약의 그 이야기 자체로도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결국 이 뱀을 보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뱀을 통해서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받은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맞닥뜨릴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맞아들일 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근동에서 이 뱀 숭배의 영향을 받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뱀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 하느님과 이방의 신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사실 구리뱀은 하느님의 상징이죠. 그 하느님의 상징으로서 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가 않으시죠. 하느님만 믿는다는 유다교는 일신 종교, 유일신 종교로 알고 있는데 아니 왜 이방신의 모양, 그리고 뱀이라는 모양 자체는 또 우상 숭배의 모양, 십계명에서는 다른 조각을 가지고 와서 다른 피조물의 조각을 갖고 와서 하느님 인양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느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 뱀의 모양,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건 사실 탈출기 십계명과 지금 전혀 맞지가 않죠. 시간상으로도 탈출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우상숭배하지 말라. 내가 만든 비조물로 나의 형상을 짓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이후의 시간인 민수기에서 뱀의 형상을 가지고 당신의 하느님이시거든요. 나를 보고 치유받는. 근데 이게 뱀 모양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앞뒤가 전혀 안 맞죠. 결국에는, 그게 이 시간상으로 배열한 듯 하지만 모세오경은 시간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에 이 이야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신명기 신학자들이 이 모세오경을 편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어떤 편집 방향을 책마다 넣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건데 결국 그 탈출기의 십계명 이야기는 신명기 신학이 강하게 들어간 이야기인 반면에 이 민수기의 이 구리뱀 이야기는 그 신학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은, 그러니까는 전승이 있었던 거죠. 이 전승을 민수기에 집어넣는데, 여기에 신명기적 신학을 강하게 가하지 않고 또 그냥 둔 겁니다. 영향을 신명기 신학을 덜 받은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읽을 때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신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으면 좀 어렵습니다만 유일신 사상이 아니었다는 거, 오로지 세상의 신은 하느님만 계시다는 유일신 사상은 바빌론 유배 때 후대에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때의 이 백성들에게는 그런 유일신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계시고 A부터 XY, Z까지. 그러니까 이 신들이 그렇게 알파벳 모양, 뭐 예를 들면 알파벳 개수대로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유다인은 A라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일 뿐이고 나머지 B부터 Z까지는 또 다른 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의 모습을 또 갖고 와서 자신의 모습을 대신하기도 하는 그런 다신사상의 그런 면모를 민수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그 구약 시대 때에 아직은 유일신 사상이 정립되지 않은 유다교의 어떤 다신사상의 면모가 민수기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일신 하느님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거랑 사실 비슷하죠. 어른들에서 세례받으실 때 그전에는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관심을 뒀다가 막 이런저런 거 대충 믿어봤다가 아 이제 하느님을 뭐 가톨릭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 분이신 하느님을 내가 이제 선택하는 그 과정처럼 구약도 이제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뱀을 사악하게 보는 시선, 창세기에서 뱀의 역할 그런 시선이었죠. 사악한 뱀이었죠. 그리고 지혜롭게 보는 시선, 민수기에서는 뱀을 지혜롭게 보고 있죠. 그 시선이 바로 치료하는 주체로 여겨지는 모습, 그리고 지혜로운 뱀의 모습과 사악한 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가 이 근동의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의 문화가 구약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 모순적인 구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분이신 하느님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